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주의 전전에 나와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주신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정말 그때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에게 있어서 좀 어떻을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날까 봐큰 돌로 갖다가 막아놨거든요. 그 무덤을.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병사들이 지키게 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꾸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지킬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걸려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근데 제자들은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제자들이, 여자들이 가서 향유 발라주려고 한 것도 부활하시리라는 건 생각을 못했고, 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도, 너 정말 돌았냐 하는 식이죠. 그런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볼 때, 어떤 때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정말 전지전능하심,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지하지 못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면 그거 하실 수 있을 거야라고 오히려 기대하는 그러한 그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뜻대로 하심에 대해서 그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아주 상식적이 되고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생각 안에서 우리의 상상 안에서의 그 믿음 그 이상의 것을 그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그 말씀하신 분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적어도 우린 그건 믿어야지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못 박힌 거예요. 그분이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면 우린 부활하신 걸 믿는 거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계신 것을 믿는 거, 오신 거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영생 주셨다면 영생 주신 거를 믿는 거고, 그분이 나를 보장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다 하면은 그거를 믿는 겁니다. 왜?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믿을 만하다는 게 아닙니다. 내용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나 말씀하신 분은 그 말씀대로 친히 살아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 속에 잡혀 매일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가능하다예요.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대로 되리라.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지,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믿습니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되지 않아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 뒀는지 옮겨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냥 한두 사람의 힘으로서는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무덤에 그 문을 막아놓고 있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병사들도 다 죽였는지 하여튼 없어지고 그리고 돌문도 돌이 굴러지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다.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없어졌다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보고사항이죠. 그걸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와 요한, 그 베드로가 그 무덤에 갑니다. 요한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굽히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는데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그냥 봅니다. 그랬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시체를 둘둘둘둘 말았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근데 머리에 쌌던 그 수건은 따로 세마포와 따로 이렇게 개켜져 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뭐 속에만 싹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개켜놓고 뭐한 거는 살아 움직이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세마포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알몸을 이렇게 쌌던 그러한 헝겊인데 그것이 그 천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없어졌다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것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누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성경에 써 있는 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 입으로 계속 말씀하셨었어요. 니들은 나를 다시 보게 된다. 난 다시 살아난다라고 계속 얘기하셨는데도 그들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도 그것이 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말씀을 알고 보는 사람은 성령으로 보는 사람은 이게 지금 말씀대로 다 잘 돼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면 굉장히 당황하고 그리고 금방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다.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다. 그럼 우리는 병도 나면 안 되고 교통사고도 나면 안 되고 도적을 맞아도 안 되고 뭐가 그런 모든 재해가 자연적인 거나 인위적인 거나 모든 재해가 내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는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다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평강하고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물론 우리를 모든 병과 그 질고에서도 구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결국 뭐 우리 그 엘리야가 기근을 만났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먹이고 살리십니다. 그 방법은 써도 엘리야 있는 곳에만 기근이 오지 않게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삶 속에 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고 거기에서 건져지는 손길을 우리가 만나요. 그건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물속에서 불속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홍수 속에서 아니면은 가뭄 속에서 사막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물에도 불에도 안 들어가고 사막에도 안 가고 골짜기도 안 가고 매일 푸른 초장 쉴만한 시냇가만 다니느냐? 아니요. 우리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시냇가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 속이에요. 거기는 안전하고 거기에는 언제든지 좋은 것이 풍성하고 거기에는 하늘문이 열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해석을 자기식으로 땅의 것으로 육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 상황이 되면 우리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놓고 안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 위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셨지만 우리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서로 사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친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내가 같이 사인 안 했어도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말하신 분이 거짓말을 안 하고 신실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 해도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못 지킬 때 있잖아요. 시간 약속이라도 그렇고 뭐 어떠한 그거 꼭 나는 마음으로는 그 이상의 것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친히 이루실 수 있고 때도 방법도 그분이 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또 움직이게 할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졸라서 그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고 싶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원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와달라고 했냐 구원해달라고 했냐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우린 죄 안 짓고 살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결국 물에 빠져서 불에 들어가서 뜨겁다, 슬프다, 힘들다, 뭐하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는 해도 우리가 죄 짓는 정말 그 죄성, 내 소욕, 내 육, 거기에서 나를 건져달라고는 아무도 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내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도 모두 모든 인류가 더불어 못 박혔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못 박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만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딱 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하지, 자기 감정, 자기 거 다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일은 그쳤지만 성령의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온전한 도구가 돼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죽은 대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우리는 무덤에 그대로 장사된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실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아, 네. 말하자면은 십자가가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위함이지 아, 네. 십자가로 끄시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아, 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지 아, 네. 우리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아, 네. 우리를 갖다가 그냥 죽은 것으로 이제 끝이다. 이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신 거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하세요를 해야 되는 게 우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는 죽고 아 이제 나는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감과 모든 짐과 모든 고민과 뭐에서 나는 다 빠져나왔다. 그래, 난 자유해.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사신이는 그리스도라.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좇아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 죽은 자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일을 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썩은 열매고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죽은 것을 인정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그 주님 안에서 새로이 살게 되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내 생명이 되고 나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좇아서 나는 그분의 하게 하심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다를 안 믿으니까, 하게 하신다를 안 믿으니까 우리는 나는 사랑하기 싫어, 사랑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싫어, 저거는 싫어, 지금은 아니야, 뭐, 계속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에 말하자면 하나님을 원수 삼는 거고 대적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아무도 방해 못해요. 내가 믿지 않아서 못해요.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라는 걸안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나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나하고 맨날 씨름하니까 그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랑 싸우지 못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 수술하고 할 수가 없어요. 손안 닿는 데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우리가 우리 몸을 닦을 때도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닦는데 정결하게 하는데 우리 스스로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아파하면 손을 떼요. 내가 싫어하면 손이 떼져요. 무서워해도 손이 떼져요. 제가 그 전에 여기, 목에 이렇게, 저기, 조금만 뭐가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자꾸 불어가니까, 머리카락이나 그런 걸로 꼭 짬매 놓으면은, 그, 피가 안 통해서 죽는데요. 그럼 떨어진대요. 그 사막 같은 게. 근데 머리카락으로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면도칼로 그걸 딱 떼버리면 된대요. 조금만이니까. 칼을 대고 아무리 자르려고 그래도 그게, 내 목에다가 칼을 대고 그거 하려고 그래도 나중에 속이 미식거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못하겠더라고요. 아, 내 몸에 내가 이렇게 더군다나 목에다가 이렇게 칼을 대고서 그것만 떼려고 그러는데 뭘 다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하려니까 진짜 거울보고 하려니까 이게 핀트도 잘안 맞고요. 정말 손이 떨린다기보다는 속이 막 미식거워지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 못하는구나. 우리는 나 아플까봐, 응? 나 힘들까봐는 그렇게 못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정신병이 걸리고 어떤 극한 상황에선 자해합니다. 담뱃불로 손을 지지든지 칼로 하든지 이렇게 자학하고 자해해요. 근데 그건 정말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밸런스를 잃어버려서 할수 있는 거지 제정신 갖고 할수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가 내한테 오면은 눈을 감게 되어 있고 얼굴을 막게 되어 있고 자기 보호 그 본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친다는 것이 자기에게 되지 않습니다. 남은 모르니까 안 느끼니까 우리가 남한테는 콕콕콕콕 찌르기도 하고 응? 그 장난으로도 쿡쿡 하지만 누가 나한테 그렇게 쿡쿡 팔꿈치로 찌르고 뭐가 장난으로 콕콕거려 봐요. 화내지요. 모욕감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나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또그내 육체에 뭐가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가 두려움도 느끼고 싫음도 느끼고 뭔가를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우리하고 붙은 게 뭐 사마귀 정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온 몸에, 아니, 온 속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빼요? 거기서 씻어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것 구습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죄의 종으로 살던 그 나는 죽고 그 육과 죄를 나에게서 멀리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주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 피조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낳아주셨다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거룩한 삶 살 수 없어요. 성령으로 조차 사는 삶 살 수 없어요. 예수님 흉내내고 그렇게 살려고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결국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 최선으로 다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로워져 있는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의 그런 의와 그들이 가진 그러한 행위 갖고는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갈 자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착각은 내가 기도하면요.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원함은 이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원한 걸로 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내가 믿음 주소서 사랑하겠습니다. 뭐 사랑하게 해주소서 또 겸손하겠습니다. 자비롭겠습니다. 뭐 온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 맺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 살고 싶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뭐 좋은 말 다 하지요. 그래놓고 스스로 뭐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그것도 안 구해. 저 사람은 그렇게도 안 해요. 그럼 그들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 중에서는 칭찬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수르보니게 여자도 그렇고 또그 로마 백부장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볼 때는 유대교 사람들로서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잣대 속에서는 그들이 칭찬받을 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인이니까 우선 아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볼수 없는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이었어요. 밖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믿었는데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비춤을 받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지만 기적의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무슨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적,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것이 기적이지. 나 병 안 들고 나 저기 도적 안 만나고 그런 기적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하는 기적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가 기적이고 내가 주님하고 연합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머리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이뻐지고, 그럼 이 세상 사람 다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가 하나님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잣대에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 부자고 아니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마르고 키 크고 작고 아무 상관없고 그 사람이 어떤 집안의 배경이고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이라 하다못해 교회의 직분까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역? 사역도 상관없어요. 사역을 사역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그건 성령이 하신 일이라 사람이 오히려 그 성령의 하심을 보고 누리고 나타내는 자 됐으면 감사해야 될 일이지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에게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더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셨다면 그건 성령님이 하셨다예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형이 한 거는 형이 했다 그런 거고 자기가 한 건 자기가 했다 그럴 거고 엄마가 한 건 엄마가 했다 아버지가 한 건 아버지가 했다라고 얘기해야 내가 그게 사실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남이 한 거를 자기가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짓말이고 어떻게 보면 도적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우리가 한 것처럼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성령님이 하셨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일이고 그래야 죄가 아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했다면 우리 출처가 우리라면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라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일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못해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주의 일이고 주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셔야 주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령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이요. 듣게 하시면 듣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기대하지 않았다. 아니,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 막달라 마리아까지 포함해서도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했다. 우리 나중에 보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 퍼뜨리게 하지요. 그들이 굉장히 그 나쁜 계계를 써서 거짓말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은폐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도적 맞았대.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 교회 생활 잘 하고 있는 이제 크리스찬들과 교제를 하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분들은 뭐를 믿나.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간다. 물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정말 대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사실 대망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 살기 바쁜 거예요. 나 힘들고 나 외롭고 나 슬프고 내 문제 맨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칭얼칭얼칭얼이지. 그래서 내 입맛에 맞으면 기쁘고 할렐루야고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기대에 어긋나면은 의심하고 이거에 계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고 살리신 바 돼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라는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 자체가 바뀌어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제 제자들은 보고 예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로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결국 천사들에게도 이 마리아가 하는 고백을 보면은 사람들이 내 주를 어디다 가져다가 어디다 뒀는지 내가 모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꿈도 안 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상상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정말 누가 훔쳐갔지요. 시체가 없어졌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예수님이에요. 상대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를 고백한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도 살아나리라를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이제 당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아들인 줄 내가 우리가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더니 살아나셨다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도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전혀 상식적이 되어버리는 일 많이 있지요. 그 이상을 생각 못하고 이게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누가 뭐 때문에 그래? 아니면 왠지 모르지만 왜입니까? 거꾸로 하나님한테 왜입니까죠? 그렇지요. 우리가 모르는 거는 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왜인 거를 우리가 몰라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축복이요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 그분은 그 뜻대로 그 뜻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니까 걱정할 일 아니고 이게 낭패가 아니다라는 거는 우린 적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대를 저버리고 나의 상상과는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되고 뭔가 전혀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네 아니네 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가 성급한 거예요. 나무가 꽃이 폈다 그래가지고 열매를 기다렸는데 왜 꽃이 펴? 우리는 그 꽃이 지고 나서야 열매가 생긴다는 걸 생각을 못하면 꽃 펴도 실망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열매로 될 거야의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뭐지 나비가 되는 과정 우리 다 잠자리 드는 곤충들이 애벌레 때 얼마나 징그럽고 비기 싫어요. 송충이도 그렇고 배추벌레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그 과정을 안 가고 나비 되는 거 없지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번데기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움직이지도 않고 꼭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죽었다. 이제 끝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도대체 이 송충이가, 이 배추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돼? 우린 그게 생각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나비는 그렇게 되는 줄 알지만 우리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기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모르면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는 텐데 말씀이 누누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어쩌다가 송충이 같이 취급받고 나는 맨날 땅이나 기어다니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시고 내가 이제 소망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녀가 그러한 다루심을 받을 수도 있고 내 지체들이 그러한 다루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저렇게 하시지? 높이신다고 하시더니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낮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져야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되고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작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다닐 생각하지 그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틀리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과정에서 그 바뀌어질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비가 안 됐다. 나는 나비 기다리는데 왜 딴 거 자꾸 되느냐 얘기죠. 이거 언제까지 될 건가. 정말 나비는 우리가 보고 아니까 그렇지만은 과학적으로 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만 그 과학보다도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 기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어요. 멀리서 봐도 알만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안식일 첫날 후 첫날에 그 무덤까지 온 여자입니다.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 자로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대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마리아는 역시 시신 가지러 왔어요. 살아계신 주님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아니면 시신같이 그냥 우리가 모셔두는 그림의 떡같은 그러한 동상같은 그러한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가야 예수님 만나고 제단 내 거기에 예수님 계시다. 왜 거기도 계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어떠한 사람보다 나하고 늘 함께 나랑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늘 하나로 계신 분이에요. 그것이 내가 그분을 하나로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몸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로 있을 수 있는 지금 은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기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과 자나 깨나 아침에도 저녁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이 늘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뭐예요? 우리들의 받은 축복이고 가진 특권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믿고 여기 그리스도 있나, 저기 그리스도 있나, 어디 가야 주님 만납니까? 근데요, 또 어디 가야 만난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많아요. 당신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지를 않고. 저기 가면 만나, 저기 가서 기도원에 가고, 저기 교회 가고, 이 교회는 뭐, 하나님이 죽었대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죽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도 죽지 않고 성령님도 죽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그 하나님이 죽었고 뭐 성령님이 안 계시고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머리시고 성령님이 계셔야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 계시다면 그게 교회가 아닌 거지 교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난번에도 교회는 죄 짓지 않는다. 교회는 잘못하지 않는다. 크리스천이라고 성전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은 죄 짓지 않고 잘못하시지 않고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분은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지금 어떠한 곳에 계시든지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계실 때도 영광의 하나님이었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어요. 무덤 속에 계셔도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니까 아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있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집에 있으나, 회사 가나, 학교 가나, 교회 가나 성도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 교회라는 그러한 그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거기에서 무슨 봉사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어디 가도 성도인 거잖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도인 거잖아요. 교회 있을 때는 믿음으로 살다가, 교회 밖에서 죄 짓다 왔다. 저는 주일날 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게 주일날 지금 돌아오는 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니지요. 물론, 그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 임재가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돌아오는 거는 일주일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로만 가야 된다면 큰일이게요. 저는 이제 교회라는 그 의미에서 아까 교회는 잘못하지 않는다, 교회는 죄짓지 않는다, 교회는 거룩하다 할때그 교회라는 그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도 지금 교회라는 거를 지역 교회, 정말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를 우리가 교회 하다 보니까 말들이 막 헷갈려요. 그래서 듣는 분들이 이걸 잘 이렇게 분간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 안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성령으로가 아니면 아무도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성령을 좇아 사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지금 구습이고 그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또 아까 그 죄를 사랑하고 죄에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육을 좇아 행하고 자기 맘대로 행했을 때 성령님은 죄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계시다 그랬어요. 다만 은혜는 떠나시지 아니하고 버리시지 않고 그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돌아오라고 하시고 정말 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일단 양삼은 내 양이라고 너는 내 것이야라고 하신 그 양에 대해서 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이 잘못한 거 하고 교회가 잘못한 거 하고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지금 잘못한 거를 다 같이 놓고 마치 예수님이 죄진 것처럼 교회가 죄진 것처럼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혼돈시키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게 하얗다라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걸 하얗다라고 그래 이제 어떤 때는 회색이야, 어떤 때는 빨강이야, 어떤 때는 뭐해? 이게 만약에 빛에 비춰져서 뭔가 그 다른 거에 가려져서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어도 이 자체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뭔가 하는 대로 그것을 사실처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내가 왜곡시키고 내가 아는 그 뭐랄까 교리적인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은 그 유전을 우리는 진리처럼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그런 것이 총동원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머리 나쁜 사람도 안 되고요. 지능이 낮은 사람? 안 되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오히려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것은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오셔서 아담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지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여자여 네가 왜 울며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 갔나 예수님을 두리번거리며 찾는 그 안타까운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십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하시니 이것은 선생님이라.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마리아야라고 부른 때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네가 왜 울며 너 누구 찾느냐 얘기합니다. 제가 길을 찾을 때가 있어요. 어떡할까를 찾을 때가 있어요.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일본을 가야 되나 한국을 가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교회 속에 들어가야 되나 또 아니면 남편 사역에 이렇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집을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저에게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넌 도대체 뭐 생각하고 뭐 찾느냐. 내가 길인데 내가 너와 있는데 너는 나를 따라라 해.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뭐 세상 어디에 있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린 성도예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우린 거룩한 자고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거기가 우리의 항상 땅끝이고 항상 거기가 예배 장소예요. 아멘. 24시간 우리는 안식일의 주님 되시는 안식의 주님 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리자리 그 시간시간 모두가 우리는 뭐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는 게 하나님 뜻일래나를 궁리하면 하나님이 어이없어 하신단 말이에요. 너가 도대체 지금 뭘 생각하냐? 너는 내 안에만 있으면 된다예요. 너는 그냥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니. 하나님이 나한테 일일이 뭐 앞으로의 계획을 다 보고서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라는데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미리 알고 싶어서 어디 가실 거예요? 뭐 할 거예요?를 자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늘 그냥 나랑 함께 하는 거. 내가 너랑 함께하는 그것이 어떤 사실인지 어떤 어마어마한 건지 네가 뭘 좀 지금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얘기해요. 지금 왜 딴 생각하고 있느냐. 내일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줘야 내일이 너한테 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네가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너한테 어떤 건데. 그럼 이제 할 말 잃어버려요. 정말 길 대신 주님 놓고 길 찾는 거. 지금 주님을 놓고도 지금 주님 찾는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울고. 나 길 모르겠다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 찾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뜻대로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하고 징징거리는 거죠. 주님한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가 내 안에 있는데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그냥 그게 길에 있는 거다. 그것이 너의 천국이고 그것이 너의 영생이고 그것이 너의 그냥 믿음 생활이다. 그것이 너의 전부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또 우리의 머리는 이 마리아처럼 어딜 가야지 주님 만날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만나기 원하는 주님은 시체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연태까지 만난 주님이고 연태까지 알던 주님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모습 매일매일 새로 인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해요. 맨날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나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누가 사탕 주셨다 그러면 누가 사탕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들어주셨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다르게 다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요. 아멘. 우리가 요게 하나님이야를 내 경험 갖고 내가 세워놓은 그 틀에 딱 맞춰놓고 그거 아니면 하나님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봤지 살아나신 주님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도소이다. 그 성실하심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영혼에 정말 생기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그의 말씀대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영생으로 살리시는 그의 손길의 성실하심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어제 죽 줬으니까 오늘도 죽 줘야 될 것 같고 어제 오른쪽 갔으니까 오늘도 오른쪽 갈 거라. 그건 우리들의 계산이에요. 하나님 매일 달라지셔도 그분은 달라지신 게 아니에요. 그러셔도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 날씨가 맨날 달라져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생명체들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속에서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줄에서, 그분의 생명의 줄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마리아에게 전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나라. 이 만지지 말라라는 거는 아마 급한 바람에 그 반가우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아라요. 왜? 이제 너와 나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육적인 관계가 아니다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정확한 말로 뭐예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 그 형제들, 그 사람들의 뭐예요? 주님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나랑 하나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해요. 그런데 우리 17절을 보면은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럽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그 이제 권세를, 거듭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생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기, 그 제자들, 모든 인류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라고 안 해요. 형제라고 얘기하세요. 그때까진 제자들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주라고 그러고 종이, 선생이라고, 스승이라고 한다. 그 말이 맞다더. 나는 너의 주여, 너의 스승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근데 마리아는 그 형제가 그 자기의 육적 형제가 아닌 줄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자를 가리키는 말인 줄안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전한 거예요. 어떻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간다 하는 말도 믿어도 된다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참, 우리의 믿음은요, 체험할 때는, 체험하고는 할렐루야인데, 그 다음 순간에 믿음이 그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무리를 걷는 것 같은데, 한 발을 디디는 것도 믿음이고, 믿음으로 디디면 기적을 체험해요. 근데 그 다음 디딜 때또 무리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내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또 움찔거리고 또 뒤로 물러나가려고 해요. 물 아닌 땅 없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쫓아가면 물이든 어디든 가는 건데, 무리를 땅처럼 걸을 수 있는 건데, 아니, 땅도 그 인력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땅을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아, 나는 살려줘서 움직여서, 움직이게 하나님 해주셔서 여태까지 했구나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원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살려주고 그분이 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그분이 안 해준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없던 사람이 생겨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이 마리아가 볼 수 있는 육체로 오셨다. 그것은 우리도 나중에 그 육체를 새로이 입게 된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 나중에 보면은 그 손과 발에 그 못 박힌 채로 그대로 다 옆구리에 참 그거 다 보여주시죠. 그러나 벌써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인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는 전혀 다른 질의 몸을 가지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거를 믿어본 일도 없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우리도 그렇게 된다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된 사람을 봤다가 아니라 우리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렸지만은 나사로가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히 인간의 옷을 입고 그리고 제자들과도 그러한 교제를 하셨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인간의 그 한계를 그분도 같이 생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성령님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갈 텐데 그런데 그 가기 전에 또 확인시켜주시는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한 메시지는 뭐예요?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나의 연합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과의 한몸됨으로 형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하나님 해도 아버지 아버지 해도 그건 허공을 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은 연극하는 사람도 영화하는 사람도 아니 자기가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공급과 그 아버지와 같이 먹고 마시며 그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누릴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영성과 같이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하게 하심이 우리 삶의 열매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리니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시는 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한몸됨으로 인해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자녀됨을 누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항상 제자들은 예수님 봤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못 봤어요. 자꾸 보여달라 그랬어요. 니들은 나를 보고도 또 보여달라 그러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래도 그들이 그걸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이루어진 말씀의 이루어짐을 우리가 맛보고 사는 것이 당연해요.
아멘.
왜? 이루셨고 그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교제하게 하시고 정말 먹으나 마시나 자나 깨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고 우리의 죄를 비추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되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늘 지켜지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맛보아 누려지고 그리고 만져지고 그리고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영생을 갖고 부활하신 능력 안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알고 맛보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심이요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의 살아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알기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님이시오매 말씀이시오매 성령님이시오매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